우리 좋으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오전에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보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저희들이 거룩하게 지키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이 오후에도 같이 모여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또 상고하면서 또 주님께 배우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붙들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도 주님 의지하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힘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같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나머지 부분입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36절까지 했었는데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37절부터 47절까지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이 드디어 이제 오늘 끝납니다. 그런데 2장에는 이제 교회가 드디어 탄생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그다음에 그 교회 초대교회 처음에 모여서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했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서 초대교회가 생길 때 성령께서는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하셨고 또 우리 여기 마귀들은 또 뭘 했나 하는 것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거 저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하시고 질문이 없으시면 그러면은 우리 계속해서 나가죠. 오늘 지난주에는 사도 베드로가 그 많은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 강림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다윗의 그 시편을 가지고 멋있는 그런 설교를 하지요. 그 설교를 하는데 그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그냥 아주 굉장히 그 찔리는 그런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제일 오늘 첫 번 말씀이 37절에 마음에 찔린다 하는 내용부터 먼저 나옵니다. 마음에 찔리다. 이 마음에 찔리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이것을 깨닫게 한다는 얘기죠. 잘못을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양심이 둔해져서 내가 잘못했는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불행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많이 듣느냐 이제 그래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많이 듣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양심은 내가 영이 깨끗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그 캐릭터를 다시 리플렉트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옛날 이시조선에 신라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 받느냐? 아마존 정글에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 받았겠느냐? 뭐 굉장히 궁금하죠. 근데 그거를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그 17장인가 보면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그들의 선하고 악한 것을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그 양심, 우리의 그 깨끗한 그 심령을 통해서 내가 이것이 잘못됐다, 잘못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악해지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게 마음이 양심이 두꺼워져요. 그래서 내가 잘못해도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쉽게 얘기를 들면은 내가 자꾸 거짓말을 해버릇하죠. 거짓말을 해버릇하면은 그러면 나중에 내가 거짓말을 해도 내가 양심에 거룩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게 점점 이제 바늘도둑이 점점 커서 소도둑이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게 와서 와 닿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도 없고 마음에 찔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마음에 찔린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하는 얘기는 굉장히 사실은 가망성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성령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온 사람들,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죄 문제를 대할 때 그때 가장 그 갈등이 생깁니다. 자기는 무조건 예수만 묻으면 다 천국 가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왔더니 죄를 좀 다 회개하라고 그런다. 근데 처음에는 자기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제가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서 기분 나쁘게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는 다 정직하게 여기서 세금 낼 거 다 내고 남 거 훔치지 않고 그러고 살았다고. 근데 그게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 안에서 내가 그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뿐이지 뭐 얼마든지 죄를 많이 많이 하나님 안에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그 컨딕션이라고 그러죠. 그 진정한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심이 나에게 그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이대로 가다가 내가 지옥 가겠구나 하고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회개로 인도를 받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회개를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에 찔린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제 이게 진짜 옳은 길로 나오는 겁니다. Help me 하고서 이제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Tell me how. 내가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인가? 그랬을 때 이제 그 38절에서 베드로가 거의 정답을 가르쳐 주지요. 그 정답이 바로 베드로가 가르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거기 중요한 네 가지의 그 과정을 사도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들이 유대인 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 회개라는 그 말씀은 바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거고 그다음에 바로 예수님도 그 미니스트리를 시작할 때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래서 그 회개를 제일 먼저 강조를 하십니다.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는 이 내용은 조금 좀 이게 좀 사람들한테 예, 그 서로 토의할 만한 대상의 그런 제목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가서 땅 끝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그다음에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게 누가 맞느냐? 우리가 이거를 잘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유태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태인들에게는 이제 그 베드로가 너희들은 바로 예수 그 너희들이 배척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들이 그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이방인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과 그다음에 그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그것이 그 원칙이지만은 여기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선 먼저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얻으라 뭐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은 누구한테서 얻느냐? 물론 하나님에게서 죄 사함을 얻죠. 죄 사함은 바로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하는 뜻인데 바로 그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내가 회개를 할 때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그 죄 사함에 대한 그 확신이 있어지고 그다음에 성령을 그다음에 성령의 선물로 받는 거죠.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그 이 죄 사함의 기쁨. 그 제가 처음에 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내가 죄가 먼저 깨달아지고 근데 그 죄가 깨달아진 그 죄가 이게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이것이 전부 다 말끔하게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 하는 게 그게 깨달아지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뻐요. 막 구름 위를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던지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왜 모를까? 왜 나 혼자만 그럴까 하는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거를 똑같이 그렇게 깨닫고 그걸 기뻐하지 못할까? 근데 그것이 결국은 그 죄를 고백한 것에 대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같은 그 사도행전 10장 45절에도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17절에도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건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다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성령의 선물은 누구든지 죄를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함을 받을 때 그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8절 그 하나가 사실은 진정한 교회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탄생. 그래서 교회의 탄생은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뭐 성경 공부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만들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면 바로 거기가 바로 교회의 시작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의 시작이 진정한 교회의 탄생이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이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약속은 성령을 선물로 주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 지금 뭐 모든 먼데 있는 사람, far off,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가 누군가? 모든 사람에, 모든 사람. 근데 특별히 여기서 지금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데 있는 사람들. 여기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죠. 그런데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먼데 있는 그다음에 저 유대 그다음에 갈릴리 저쪽도 다소 사람 그다음에 또 안디옥 사람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해서 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똑같은 말씀이 사도 베드로가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 에베소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전에 멀리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다 가까워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에베소 교인들을 부르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 이제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이 단어의 표현은 예수님께서 쓰시던 말씀과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때 그 변화산상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과 그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같이 담화하는 것을 이제 보였죠. 그래서 정말 그 glorified body를 보고 나서 그래서 이제 정말 천국을 맛보고서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놓고서 씨름하고 있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한테 조롱을 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래서 왜 못 쫓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했더니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 어정쩡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때 그 마태복음 17장 17절에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하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이리로 데려와라 내가 고쳐주겠다 하고서 이제 그 자기 그 제자들을 나무로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패역한 세대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패역한 세대는 악한 세대는 얘기죠. 그래서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에서 얼마나 그들하고 동화되지 않고 깨끗하게 그리고 내 말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오늘 말씀드린 그 라오디기아 교회 살면서 라오디기아 그런 그 스타일에 물들지 않고 얼마나 내 말에 순종하고 따라오느냐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비슷한 얘기를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이 세대는 악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패역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그 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thinking.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따라서 순종을 하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 이게 아주 지금 폭발적인 그러한 지금 에반젤리즘이 여기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자의 수가 3천. 세 명만 도와도 아주 좋다고 하는 판인데 그런데 지금 3천 명이 오면은 이건 지금 저 번호표를 주고서 그러고서 바깥에서 기다리라고 해야 할 그런 판인데 3천 명이. 근데 과연 3천 명이 끝까지 따라오냐? 여기 지금 이상한 단어를 썼는데 제자의 수가 3천이라고 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과연 제자일까? 내 생각엔 이거 좀 그 단어를 좀 너무 높여서 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정말 3천 명이 목숨을 바쳤다면은 예루살렘에서 그냥 그대로 있었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여기서만 나오고 그다음에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수가 3천이다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둔 사람들이 한 3천 명 정도 된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되겠죠. 그날 그 침례를 준 것인지 물속에다 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3천 명 침례를 와로 베프티즘을 준 것인지 아니면 그 성령 세례를 진짜 다 받은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 회개한 사람들의 숫자를 카운트해서 그런 건지 그거 참 좀 아리송하죠. 여기 그 사람들이 그 미니스트리 할 적에 특별히 그 오픈 크루세이드 하고 그러면은 거기 가서 이제 예수 믿겠다 하고 손들라고 그래서 이제 다 손드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자기 이름하고 뭐 주소하고 이런 거 다 적어 놓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성경 하나씩 다 주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이제 받음으로 인해서 여기 그 주최 측에서는 이 사람의 그 decision card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을 했다 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본부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이번 그 집회에서 이번 크루세이드에서 몇 명이 새롭게 신자로 태어났다. 아주 참 기뻐하는 일이고 참 정말로 하늘에서 천사들이 잔치를 베푸는 그런 건데 이게 그 컬처에 따라서 근데 이게 좀 뭐 반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있어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거기서는 매 집회 때마다 전부 사람들이 다 손을 들고 납니다. 전부 다 나와요. 그래서 다 또 썩어요. 또 적고 다 또 책을 또 받고 또 그 다음에 오면 또 다 손 들고 또 앞에 나와서 다 적고 그래서 몇 번을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나 그게 자연스러운 거 있죠. 뭐 의뢰를 그래야 돼. 또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쓰지 말라고 그러면 또 막 더 화내고 그러니까 그들도 다 보고를 해요. 그때 사실 그렇게 그런 식으로다가 해서 했으면은 아프리카가 벌써 다 먼저 다 복음화가 됐어야 되는 건데 근데 아직도 지금 계속 답보 상태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 저 사우스 아프리카 그 요하네스버그에서 로잔 그 미션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미션 그 컨퍼런스인데 8년마다 한 번씩 열린다고 그러죠. 근데 그 로잔 컨퍼런스였는데 한 4,000명이 전 세계에서 한 4,000명이 6,000명인가 모였다고 그래요.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그 개발 국가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무슨 뭐 그런 그 웨스턴 컨트리에서 참석하는 나라 그 델레게이트보다도 그 저개발 국가에서 참석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3대 2 정도로 숫자가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건 굉장히 거기서 파지티브하게 보고 있는 중에 그래서 그 선교가 이제는 그 큰 돈 많은 나라에서 돈 없는 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스타일의 선교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이 이제는 스스로 깨닫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것을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나가서 해야 되는 이러한 그런 그 이제 그 선교해야 되는 모티베이션이 이제는 점차 바뀌어진다 하는 그러한 그 파지티브한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그 파퓰레이션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에 3천 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했던 것은 이건 엄청난 큰 사건이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사탄이 깜짝 놀라서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아주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했던 회개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더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따라갈 수가 있느냐 아니면은 그대로 그냥 슬그머니 다시 사라져 버릴 수가 있느냐 이건데 그 애프터 서비스가 참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팔로우업을 잘 해줘야만 그 사람이 올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선교지를 다니고 보면은 거기서 일꾼들로 일하는 선교지에서 일꾼들로 일하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그들이 선데이 스쿨에서 옛날에 어렸을 적에 선데이 스쿨에서 그때 예수를 믿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컸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처음에 이제 그 간증들을 시켜보면은 그래서 그 선데이 스쿨을 같이 다 다녔었는데 그 중에서 자기 선데이 스쿨을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 선생님이 자기에게 잘 이걸 가르쳐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다. 평생을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그 가서 이제 그 선데이 스쿨에서 가서 뭐 재밌는 거 많이 배우지만은 선생님이 어떻게 무엇을 그 머릿속에다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굉장히 이게 센시티브하고 이게 맑으니까 아주 그 영향력을 크게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자기네들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네들이 커서 이제 특히 그 저 여자애들들은 너 앞으로 커서 뭐 할 거냐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들 그 제3세계에서는 선데이 스쿨 티처 하고 그다음에 저 고아원 사역하는 거 또 그다음에 이제 이죠 뭐 그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 하는 일이 이제 그렇게 해서 점점 그거 벌어지죠. 그 다음에 보면은 정말 교회의 일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42절에 보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여기 교회가 처음에 생겼어요. 교회가 태어났더니 탄생을 했더니 그 다음에 교회가 만들어 놓고 나서 3천 명이 생각해 보세요. 3천 명이 지금 예수를 믿겠다라고 했는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3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물론 구약에 대해서는 좀 알지만은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이 사도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구약만 있으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네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침의 teaching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교제하는 것, fellowship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배 끝나고 같이 점심을 먹고 떡을 떼고 이런 것을 하는데 펠로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실은 이 교제하는 것, 코이노니아에는 협력하고 컨트리뷰션, 헌금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제에는 이것을 다 같이 쉐어하는 그런 것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떡을 떼며, 떡을 떼 밥을 같이 먹는다는 얘기죠. 교제하며 떡을 뗀다는 게 밥 먹고 수다 떠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은혜 받은 얘기. 그리고 정말 나는 어떤 체험을 했다. 나는 어떠한 내가 경험을 했다. 이러한 것을 감상하는 그런 펠로십을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다. 전혀 힘쓴다 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열심히 한다 그런 뜻이죠. 계속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도만 하는 것을 전혀 힘쓴다라고 이렇게 여기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하기가 쉽지만은 원래는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똑같이 같이 이제 그 전혀 힘쓰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continually devoting 하면서 teaching, fellowship, breaking bread, 그 다음에 prayer 하고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그래서 이것을 교회 일을 하라 하는 그런 뜻이죠.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이 당시에 이 상황을 한번 생각 추측을 해봐야 돼요. 갑자기 교회에 교회라고 지금 이렇게 따로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템플 앞에서 그 헤롯의 큰 성전 앞에서 베드로가 이제 큰 연설을 하고 나서 설교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도 믿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믿은 사람들이 그 120명의 그 성령 받은 사람들 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가 이제 말하자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같이 모여서 그들끼리 이제 교제하며 또 떡을 떼며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좀 그 사도들하고 같이 오래됐던 사람들은 자기 들은 얘기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자기가 이제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이들의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은 아주 순수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그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굉장히 아주 열심히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그 배우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해요. 이 사람들의 그 캐릭터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러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해요. 이 사람들이 어디든지 가면은 학교에서도 그렇고 무슨 회사에서도 그렇고 항상 그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질문을 많이 했겠죠. 자기가 옛날에 들었던 구약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고 이제 물어보면 또 그거 가지고 나누고 또 그다음에 또 내가 꿈을 꿨는데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거냐 나는 처음에 이런 꿈은 내가 상전 처음이다라고 했으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얘기도 했을 거고 하여튼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굉장히 즐거운 그러한 펠로십을 가지고 같이 먹고 그리고 같이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의 경험을 비춰도 보면은 제가 처음에 그 성령을 받고 나서 같은 구역 식구들이 참 그렇게 아주 참 친절하고 아주 그 아주 굉장히 그 프렌들리하고 그다음에 그 사랑스럽고 또 가장 아주 그 가까운 다른 옛날에 같이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하던 그런 친구들하고 달라서 아주 굉장히 가까워진 그러한 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갑자기 그렇게 친화되겠습니다. 그렇게 친해졌어요. 그래서 뭐 금요일 날 저녁에 철야 기도 가고 그다음에 뭐 또 그러고 나서 토요일 날 저녁에 산기도 또 가고 뭐 그러고 새벽 2시에 내려와 가지고서 잠깐 자고 또 아침에 또 교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냥 그렇게 열심히 같이 어울려서 쫓아다녔어요. 사실 그런 사람들하고 나하고의 그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다른 뭐 이 그 객관적인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특별히 나하고 서로 이렇게 이 취미가 맞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뭐 같은 고향이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뭐 학교 동창이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하나가 됐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같이 모이기를 기뻐하고 그다음에 또 서로 sacrifice 해가면서 그러면서 같이 사귀는 이것을 참 굉장히 아주 제가 즐겨하고 참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지금 생생합니다. 이것이 그 초대교회의 바로 모습이었었고 마지막 때에도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지금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생활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43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여기 좀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사람마다 두려워할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냐하면은 그들이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그게 어떤 그 이 fear 무서워하고 그다음에 어려워하고 이런 그런 뜻에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영어로 하면은 그 awe라고 하는 거였죠. awe 그래서 감탄하는 sense of awe 모든 사람들이 야 하고서 그냥 입을 떡 벌리고 이거는 참 대단한 거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기사와 표적 signs and wonder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기적과 이적을 이제 보면서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게 정말 멀리서 아니면 책에서 누가 딴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듣는 것이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은 보는 앞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제 그 참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워한다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좀 더 공부하다 보면은 그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소리가 나오죠. 이제 그러고 나서 진짜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거룩하신 하나님, 깨끗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정말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나. 굉장히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우리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찬양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특별히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정말 그 진지한 마음으로 드리느냐 아니면은 그냥 그 해야 되니까 그냥 그 한 어떤 그 formality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느냐 쉬운 얘기로 그 우리가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기도하죠. 또 무슨 뭐 특별한 일일 때 어떤 그 감사 기도할 때. 그런데 기도합시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죠. 이거 우리가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떠한 특정한 인물에게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Almighty God한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이것을 옛날 구약 시대 같으면은 대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혼자서 그 지성소 앞에 들어가서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예배한 순서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때가 됐으니까 빨리빨리 호소 빨리 해쳐버리고 그러고 먹자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면은 그러면 참 기도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 옆에 이거 감사해서 그래서 이걸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거 못 먹는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 많을 텐데 특별히 또 이렇게 좋은 음식 주시고 또 뭐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해준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참 그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도하실 때 집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나 그렇고 그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거룩하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특별히 그 크리스천들을 옆에서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옆에 테이블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먹을 때에도 그 사람들은 슬금슬금 눈여겨서 이렇게 봐요. 저 사람들이 크리스천인데 어떻게 하나. 그런데 옆에서 진실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아니면은 뭐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그다음에 손으로 뭐 이것저것 움직이고 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 크리스천들에 대한 그 크레디빌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초대교회 생활을 보면서 깨달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뉘우쳐야 되고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그런 일들이요.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자, 여기 이제 이게 문제되는 말씀들이 여기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다. 자, 이게 지금 그 초대교회를 이제 따라가자 하는 그러한 무브먼트들이 일어나면서 이런 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고 또 교파들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일 그 베이직한 거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있지만은 그 가정을 다 포기하고 모친 모인 건 아니었어요. 가정에서의 그 베이직한 것은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찬미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같이 떡을 떼는 이런 시간을 같이 통용했다는 것이지, 무조건 그냥 내 건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서 다 갖다 교회 바치고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먹고 이제 먹고 자고 산다 하는 이런 뜻의 이것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이단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봐라 여기 지금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야지 무슨 소리냐, 하나님 말씀이야 하고서 이거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모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또 그리고 우리가 영이 하나가 돼서 그래서 같이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건 좋은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요, 여러분 지금 바로 여기 똑같은 이거 하나 가지고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더니 그것이 뭐가 된지 아세요?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공산주의. 그 유물론 사상에 의해서 공산주의 이념으로 목적이 싹 달라지니까 예수님이 빼지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그 이념만 가지고 했더니 이것이 예수님의 피 대신에 혁명의 피가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섬기고 같이 통용하고 같이 서로 나누고 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것이 마귀가 싹 들어가니까 이건 아주 엉뚱당치한 거로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로 다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그 특별히 리더 되는 사람들은 더 기도를 더 해야 되고 까딱 잘못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에게로 그게 사람들의 그 포커스를 맞추게 하고 그리고 순종을 강요하면서 그러면서 잘못된 대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46절에 봅시다. 그러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사람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사람들.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예루살렘에 큰 그 템플이 있어요. 템플이 있으면 거기는 그 아주 많은 사람들의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종교가 유대교였었고 그 다음에 모든 정치와 그 다음에 모든 그 컬처와 그 다음에 모든 그 큰 행사들이 다 그 헤롯의 템플 그 앞에서 그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항상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근처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는 보면 특별히 그 사도행전 5장 12절을 보면은 그 앞에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템플 그 앞에 조그만 그 포치 같은 게 아마 있었던 모양이죠. 거기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같이 이제 또 얘기들을 나누고 그다음에 그 종교 문제를 또 토론하고 야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고서 또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53절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늘로 보내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어요. 예, 성전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다. 성전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집 아니면 성전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데가 없는, 그러니까 집하고 교회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복된 거 있죠.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거기 우리가 잘 아는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안나 선지자 얘기가 나오죠. 그 안나 선지자는 일찍 과부가 돼서 80몇 년을 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집하고 성전밖에 몰라. 집하고 교회밖에 몰라. 참 아주 고지식하고 참 답답하고 그리고 참 다른 사람들 보기 한심한 그런 노인네인데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거의 100살이 훨씬 더 넘었는데 그런데 바로 메시아를 봤어요. 또 그 시므온도 마찬가지. 의로운 사람 시므온. 자기가 자기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했더니 드디어 그 매일 성전 앞을 왔다 갔다 합니다. 혹시나 오늘일까, 혹시나 내일일까 하면서 왔다 갔다 했을 적에 성전 뜰 앞에서 어느 날 성령께서 바로 저기 젊은 두 부부가 안고 온 아이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걸 가르쳐 줬죠. 거기 된 건 나중에 제가 따로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고, 그 안고 오는 메시아를 받아들고 시므온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소원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 아이를 내가 봤으니까 하면서 그 아이를 받아들고 이제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냐? 바로 성전에서 이루어져요. 성전. 그러니까 계속 집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것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끈기를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정말이에요. Someday, somehow.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중간에 어디를 뭘 들렀다가 오면은 어디 플레이그라운드 들렀다가 오면은 그다음에는 이게 그냥 그다음에 쫙 놓쳐버리는 거 있죠. 예. 어디 다섯 처녀가 나가서 뭐 사러 간 사이에 쇼핑하러 간 사이에 주님이 싸워 오셨어요. 예. 그러면은 이게 낭패죠, 낭패.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한순간이라도 내가 정말 교회를 떠나도 마음만은 내가 주님 앞에 딱 있으면서 주님 나하고 같이 동행하시는 주님 하면서 계속 주님과 그 같이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 이제 그 마지막 절을 볼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리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하나님을 찬미하며, 자,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성전 앞에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praising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찬양을 하는 그러한 일을 했더니 그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하는 그 뜻은 이게 그 영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Having favor with all the people.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favor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 성권이를 아주 이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favor를 그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에? 우리가 얼마나 참 아이가 이쁘고 참 은혜롭고 말도 잘 듣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앞에 아주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참 친절하고 선하고 또 양보 잘하고 그리고 참 그 자기가 손해 보기를 즐거워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눈에 탁 나타나는 겁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이 사람들이 쫙 봐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뭔가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들에게 먼저 페이버를 주는 겁니다. 그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쑥덕쑥덕 해도 야, 주에 그 크리스천들 알지? 걔네들 뭔가 달라 하면서 그들을 이제 그 좋게 크레딧을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다 한다. 예수 믿게 하는 사람들을 누가 이걸 다오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주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텐션을 받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이 보더라인까지 싹 왔다가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아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제 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오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매체가 누구냐? 크리스천이 매체가 되죠. 궁극적으로 이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중간에 도구가 되어서 vessel, instrument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아니면 주님께서 그냥 바이패스로 그냥 지나가시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위치, 우리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이 사람들의 행동과 마음씀과 모든 그 말,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 찬미라고 하는 단어가 참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인데, 예, 그 캐더릭에서 찬미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죠. 뭐 예수 찬미, 예? praise Jesus, 이거를 예수 찬미 그러는데, 이 예수님을 항상 우리의 그 대화 가운데에서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면서 우리가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나눠드렸던 그 bees 있죠. bees. WWJD.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거 여태 가지고 다니세요? 연쇄고리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기억을 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주위가 산만하기 때문에 뭐 바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눈에 보이게 이것을 내가 스스로 리마인드를 해서 그래서 아하, 내가 오늘 또 잊어버릴 뻔했구나 하고서 다시 붙잡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내가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같이 이 관계를 내가 맺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같이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은 내가 스스로 그러한 그 이니시에이션 먼저 이렇게 움직여서 주님과의 그 다이얼로그를 만들고 펠로우십을 만들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냥 성령님이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저 사과나무 밑에 입 딱 벌리고 있어가지고 떨어지길 기다리면 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가르쳐 주셔야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 펠로우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베드로의 그 멋있는 설교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초대교회 가정교회를 이루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것으로서 이제 사도행전 2장은 끝납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드리는 질문, 여기서 성령님은 어디 계셨고 사탄은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 성령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네, 한번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예,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셨죠. 예. 그 당시에 여기는 뭐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님께서 그 강림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굉장히 강하게 그 자리에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사도들이 거기서 가르치고 또 나눌 때 많은 기적과 이적, signs, wonders가 거기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도 계셨고 옆에서도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그때 하셨어요. 그 강하게 역사했던 그 자리에 가면은 그 누가 뭐 기도 안 해도 그 안에 성령이 있는 그런 자리에 가면은 내가 후들후들해요. 흔들흔들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막 어지럽고 막 그래요. 그게 성령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은 그렇습니다. 예. 예, 머지않아서 바로 이 자리가 그럴 겁니다. 아멘. 예. 그래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 찬양하는 그 말소리가 막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많이 받으십니다. 예. 그럼 예? 그러면 그래? 조금 이따 나와서 얘기 좀 하세요. 예. 예. 그리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은 어디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사탄은. 사탄도 거기 있었어요. 그렇죠. 사탄도 있었는데, 그런데, 워낙 성령이 강하니까 지금 숨어서 엿보고서 지금 하나하나 이제 뒤에서 잡아먹을 그런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데는 반드시 사탄이 거기에 있어요.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끝까지 따라다녀요. 그 사탄과의 싸움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계속 싸움은 계속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이거를 기억을 했어요. Kingdom of God and Kingdom of Devil, Kingdom of Satan. 우리가 이것을 항상 의식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양쪽 항상 생각을 해야 돼. 한쪽만 항상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는 하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은 기도를 더 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또 공격을 할 테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지금 밤에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그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근처까지 자꾸 하나님 우리가 인도하시는데 더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마귀를 준비하는 마귀하고 싸우는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는 맨 처음에 기도할 때 마귀 먹는 기도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기도를 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냥 조금만 방심하면 그대로 또 얻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 연륜이 깊었다 하는 것은 뭐 교회를 많이 오래 다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악령과 성령을 얼마나 경험하면서 거기서 내가 얼마나 컸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 속에서 그 악령을 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과 얼마나 같이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 군인들의 그 세계에서 그 전투에 능한 사람은 깨끗한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전투복에 다 찢어지고 진흙 묻고 그리고 거기에 총탄 자국이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전쟁 경험이 능한 사람. 이 사람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제일 그 각오가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그 영적 싸움도 똑같이 이런 그 경험을 겪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역을 많이 해도 내가 그런 그 영적인 싸움과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서 또 그리고 이런 것을 내가 정말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내가 이것을 그걸 경험해서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자신이 안 생겨요. 자신이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더 계속 하세요. 기도하시면은 아마 여기서 많은 경험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예,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날 오후도 주님께서 저희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또 이제 처음 교회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모습과 그리고 사도들과 그 다음에 또 새로 모인 교인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들의 일을 통해서 영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항상 방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그 뜻을 온전히 깨닫고 예민하게 그리고 또 순종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겨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신앙생활 계속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